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지하고 왕관 인생들을 다시 한 번 공고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주신 말씀을 함께 낭송하고 이 말씀의 옳고 바른 의미를 깨달아 알고자 오늘도 저희가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낮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 번 부드럽게 해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떤 사람은 완고해지거나 어떤 사람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이 분명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부드럽게 순복할 수 있는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라는 확신에 찬 표현들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내버려 두시나이까? 라며 안타깝게 부르짖는 표현들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확신의 과정만이 아니요 불신앙과 흔들림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그리고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오지만 어떤 때는 슬픔과 한숨, 불평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나를 버리셨다라고 탄식하십니까?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근근히 일어서려는 순간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불어닥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탄식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와 냉대를 받을 때 탄식하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얼굴을 돌리십니까? 라고 탄식해 본 적은 있지만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불평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 그런 듯합니다.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서 무참히 짓밟혔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심지어 외적에 의해서 자녀들이 반석에서 매어침을 당해 죽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와서 돌아갈 기약도 없이 포로로만 지내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보거나 혹은 일시적이라도 감금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포로민들의 심정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며칠 동안 인질로 잡혀도 때로 구치소에 갇혀도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는데 1년도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할까?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지만 포로로 사로잡혀와서 포로 수용소에서 1년, 2년 지내면 거의 미칠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유다는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로 사로잡혀 온 사람들은 그래도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605년, 597년, 그리고 586년에는 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고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던 포로민들은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없다라는 생각에 크게 탄식했을 것입니다. 수년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선자들의 말에 한때 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되고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내려놓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한나라에 빌붙어 사는 것도 참 괴로운 일인데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인들은 멸시와 조롱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디 한번 너희들이 부르는 노래 한번 불러보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온 사람들에게 노래 한 자리 해보라 라고 말하는 것은 큰 수치와 모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바벨론 땅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편 137편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랴 라고 탄식한 시편의 말씀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는 사실을 헤아릴 때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고 애통하며 슬퍼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을 통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메시지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메시지를 전해 듣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사야 49장 6절 이하에서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이 회복은 여호와의 종을 통한 회복이었습니다. 한 인생이 아니라 한 위대한 영웅이 아닌 하나님이시오 인간이신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8절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의 간구를 들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맞습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면 당연히 그들도 기뻐하고 즐거움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사로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탄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낙심하고 탄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시온성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지금 이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신 상황으로 이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고 좌절하는가 하면 상황이 어려워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해석,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 부정적일 때 신자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구원의 확신은 가져야 되지만 유기에 대한 확신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 영광이 어디 갔는가? 이스라엘 영광이 어디 갔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탄식, 이런 염려, 이런 불평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흔적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더더욱 탄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다닌 모 교회, 제일문창교회 구정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참 온순하고 사람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때 권찰이셨는데 구역 권찰이셨는데 이 권사님을 참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고 성품도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장성한 아들이 어느 날 우물에 빠져 죽고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분은 중풍에 걸려서 1년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누워 지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간혹 심방할 때 제가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나님이 영광 가릴까 두렵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토록 온 교우들로부터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권사님의 삶이 자녀는 물에 빠져 죽고 본인 중풍으로 누워 있으니 이 상황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임에 틀림없다라는 이런 어떤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 영광 가린 것이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분이 그러면서 믿음이 없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 그리하여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혹시 실족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외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바라볼 때는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실 뜻을 드러내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외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발견하려고 할 때 병에서 고침받든지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든지 하늘이 잘 되든지 이런 증거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 과연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는 증거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긍정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지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마음먹은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라고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이 힘들어지고 고난과 시련이 파도처럼 닥쳐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마음속에 떠오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오히려 대적의 편에 서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되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탄식합니다. 선자 하박국도 그러했습니다. 유다보다 더 악하고 자네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는 것이 과연 가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호와께서 정말 시온을 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었어요. 지금 낯선 땅, 이방 땅에 사로잡혀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에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경고는 최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바였습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행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40년 전에 이미 아수르에서 망해버렸고 남유다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처럼 언약 백성이 망해버리고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였던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징계는 자녀에게만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존 버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과 같다. 그 종을 세게 칠 때 좋은 소리가 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종을 살살 쳐서는 그 종이 갖고 있는 소리를 드러내지 못해요. 제가 안장로님이 주신 오디오를 듣고 있는데요. 오디오를 통해서 음악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볼륨을 상당히 높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주회장에 가면 살살살 듣지 않죠. 큰 소리는 포르테심으로 들어야 돼요. 메조피아노로 메조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볼륨을 올려야 되죠. 그런데 일반 아파트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양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때로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음악 감상을 하는 맛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소리는 언제 나는지 아십니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실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신자에게 저런 고통과 울음이 주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통과 울음이 닥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종의 소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령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그때 비로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세상과 함께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명찰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는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게 되기 때문에 겪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자의 징계를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은 그런 신앙을 요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종교개혁자들에게,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끝까지 참고 견디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자라고 해서 극심한 고통과 어림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니,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고통과 어림을 더 겪게 될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존 오웬은 천국과 지옥에서는 징계라는 것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천국에서는 결코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죄가 없기 때문이다. 지옥에서도 징계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라고 탄식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셨다, 버리셨다라고 탄식했던 것이죠.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상황 해석 능력이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확실한 증거를 오히려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내팽개치시고 나에게 혼을 내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는 아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아이가 동네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좋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환자가 선생님이 나에게 이런 쓴약을 주고 내 몸에 칼을 들이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지금 고치려고 하고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데 아이가 불평하고 환자가 불평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생활을 갖는가?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긍정적인 일로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일만 아니라 부정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사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대적이 되셔서 우리와 싸우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건은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평생 야곱은 하나님과 다투어 왔습니다. 또 이런 원리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0절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니. 그처럼 안고 오르고 달랬던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대적이 되셨는가? 주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삶을 헤아리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줍잖은 느낌이나 추론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의 근심 중 99.9%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자기 맥박을 재고 자기의 영적인 체온을 재고 자기 기분과 상태와 두려움을 살피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이라고 탄식했습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자기 자신의 영적 체온과 맥박을 재느라 온통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99.9%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상태만을 살피고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태의 마음이 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메시지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거죠. 설마 뭐 회복되려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측면만 헤아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해를 받을 때 자신의 진심어린 동기와 목적을 말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정도로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뒤를 돌아봤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지고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였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이처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다니 이제는 끝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더 분명한 약속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자식을 잊지 않는 어머니의 심정에 비유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소위 두 아들의 비유나 시편 103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에 비유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약간의 간극과 거리감이 존재하는 반면 어머니와 자녀와의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아버지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왜 자식들이 엄마하고는 심정적으로 그렇게 가깝고 어머니의 형편과 처지는 그렇게 잘 살피는데 왜 아버지와는 그러지 못할까? 남성도님들은 특별히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언제 가장 잘 나타납니까? 어린 자식의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젖이 불면 몸살을 앓습니다. 그리고 젖을 빨면 처음에는 시원하죠. 그런데 자꾸 빨게 되면 때로는 젖꼭지가 헤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아이는 배고프다고 젖을 달라고 하면 젖을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이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젖이 도무지도 나오지 않는데 빈 젖을 빨리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밤새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사가 기울어진 1951년 겨울에 북진을 계속했던 국군이 더 이상 북진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후퇴하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사 후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한 미군 장교가 길을 가다가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차를 세웠습니다. 차가 세워진 곳은 다리 한 중간이었어요. 우는 아이의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살펴보니까 다리 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다리 밑으로 들어가 보니까 한 여인이 옷을 다 벌거벗은 채로 죽어 있고 그 옆에는 이 여인의 옷이 둘둘 말려져 있는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중공군에 쫓겨서 도망가다가 다리 밑에 있게 되고 더 이상 갈 수 있는 기력이 떨어지자 자신은 죽을 줄 알고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어린아이를 감싸놓고 얼어 죽은 거예요. 실화입니다. 후에 이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되어 갔다가 돌아와서 어머니의 묘소에 옷을 덮어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하지만 그러나 이런 어머니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어요. 6.25 사변 때 전투기가 폭격을 한다든지 하면 아이를 안고 가는, 업고 가는 엄마가 비행기에서 기총소사가 이루어지면 도망을 치다가 때로는 아이가 떨어진 것을 모르고 도망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죠.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가 도무지 삶을 살기가 힘들게 되면 아이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뉴스를 잠시 보니 탯줄을 끊지 않은 아이를 유기시켜서 죽은 사건이 포털사이트에 뉴스 기사거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다소 나은 경우예요. 더 험악한 일이 있었는데 열왕기상 3장을 보면 두 창기가 각각 아이를 데리고 잠을 자다가 한 아이가 죽게 되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자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아니,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라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한 여자가 두동강 내가지고 반반씩 나눠갖자 그러죠. 열왕기하 6장을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이 아람나라에 포위되었을 때 포위당하니까 양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당신 아이 삶아먹자고 서로 계약을 했고 자기 아이를 삶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그 여자가 못 내놓겠다라고 해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편 기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앞서 솔로몬의 재판의 경우에 예를 들었죠. 두 아이가 아이를 데리고 자꾸 한 아이가 죽게 되자 다음 날 서로 싸웠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나누려고 하자 그 아이의 생모는 그냥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고 이 아이의 생모가 아닌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나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상대방에게 내어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조처를 취했는가? 왜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는가?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과 오해를 감내하고서라도 자기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자녀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모가 저 여자에게 내 자녀를 주라고 말한 것은 포기나 양보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로서의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심리를 이용해서 솔로몬이 매우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남쪽 유다를 아수르와 바벨론에 내어주셨는가?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내어주신 것은 그들을 죽이시기 위한 조처가 아니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살펴보셨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불 속에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돌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인자로서 가마솥 같은 분불 같은 바벨론에 하나님이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그대의 고난과 고통에 함께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우리들의 못난과 미련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늘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를 넘어서 있어요. 그런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미련함과 완악함의 지점이 어디든지 간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설득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어리석고 신실하지 못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해놓고 마치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무지한 우리들을 다독이고 설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좁은 마음 안에서는 불가능해요. 마음으로도 불가능하고 생각으로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무엇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넉넉합니다. 풍요롭습니다. 작은 일에 다투지 않아요. 성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그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런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성부 하나님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성부 하나님 안에 우리를 묶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던 사람들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연합된 백성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언약적 사랑을 시온 백성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는 보라 라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자 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종이도 많지 않고 핸드폰도 없던 시대에 중요한 일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저희가 어릴 때 손바닥에다가 메모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내일 뭘 가져오라 그러면 그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다가 메모를 했습니다. 미국 국립묘지에 가면 조국은 그대를 잊지 않는다 하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불가능해요. 미국이 지금도 6.25 때 전산 병사의 유해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일이 국가가 그들을 잊지 않고 있음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죠. 안 잊어버렸으면 벌써 찾았겠죠. 왜 찾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바닥은 우리 손바닥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물도 한 번 새겨놓으면 절대로 없어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돌에다가 깊이 글씨를 새겨놓아도 세찬 풍파에 의해서 닳아지고 부식되면 흐려지는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바닥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바닥이기 때문에 결코 닳거나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어떻게 새길 수 있죠? 우리의 경건이나 공로,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새기실 때 무엇을 필기구로 사용하시는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찍어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어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그리워서 예루살렘의 성벽이나 성전을 손바닥에 그려놓고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하루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신이 떠난 고향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그 당시에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예루살렘성은 이미 파괴되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위로하시는가 하면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허물어진 성벽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공공연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이제는 개척해서 교회를 이룰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났다.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게 2000년간 흐르고 있는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풍물불에 연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장인은 강한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더 센 불에 더 오랫동안 벽돌을 굽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 강하고 더 오랜 기간 동안의 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가마에서 뜨거운 연단을 받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 그들은 예루살렘의 벽돌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불무불 속에 있는 듯한 그런 극한 고통과 어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라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거의 10여 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기독교 고전읽기 할 때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의 서한집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책에 고난당하는 한 송도에게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편지의 문구는 이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들보와 기둥들은 벽에 쓰는 보통 돌보다 하나님의 망치와 연장들의 때림을 많이 맞아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들보와 기둥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일반 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두들겨 맞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벽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게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앞선한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시죠? 존 칼뱅, 아내도 죽고 딸도 죽고 자녀도 죽고 존 오웬도 자녀들이 몇 명이나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법한데 존 오웬의 저작 중에 단 한 군데도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단 한 군데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연단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돌이 될 수 있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순결한 처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내적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욥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한 자로 서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처럼 혹독하게 시련하신 이유는 그들을 내팽개치거나 그들을 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기둥과 초석으로 삼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조의로 알게 하셔서 이런저런 삶의 고통과 울림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여 탄식하고 원망하고 절망이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 가운데 주신 고통이요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과 올바른 판단이 우리 몸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전 경륜의 역사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말씀을 하나하나씩 잘 이해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해석을 가지고 오늘의 고단한 인생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주관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신령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수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옆에 나올 때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헌물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잘 소용되게 하시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헤아리셔서 저들이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교회를 세우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피를 채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는 종들에게 자비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